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를 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외에 자기 민족들끼리만 내는 세금이 별개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전세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합니다. 즉 이 20살 이상 되는 남성이면은 1년에 한 번씩 바치는 관습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는 제법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지도가 있습니다. 예, 지도가 있는데. 나옵니까 지금 지도? 예. 가버나움이
위쪽이 북쪽이죠, 그죠? 예. 예, 이걸로 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그죠? 예루살렘은 뭐 지금 남쪽이죠. 예.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은 이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서 걷었습니다. 이 뭐 그 성전세 한번 내려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당이 반세겔이라는 돈을 뭐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요. 뭐 대충 이틀치 임금 정도 되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한 200파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랑자나 뭐 제사장, 이 랍비들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성전 재정이 막 넘쳐나가지고 금으로 된 장식품들을 만들고 다닙니다. 이 뭐 한 사람당 200파운드씩 뭐 전 국민 남성한테 다 걷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전을 막 금으로 떡칠을 하고 일합니다. 이 시절 뭐 결국 오래 못 가지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70년 되면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성전세를 그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수단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식민지 아래서 유대인들을 더욱 연대하게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협조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태도에서도 그렇지요. 비록 개인이 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는 거지만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다 내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어떤 세금은 되게 내고 싶은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잃어봐서 알잖아요. 그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특별히 해외 교포들을 중심으로 이 자발적으로 세금이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내라고 해도 내기 싫은 것인데 이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므로써 이 회복될 나라를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멕시코, 미국 등지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임시정부에 낸 세금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도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호통을 치시지요. 사실 이건 매우 점잖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상 반쯤은 쌍욕을 뱉은 셈이에요. 그만큼 이 화가 치미셨던 겁니다. 이때 이 돈 바꾸는 사람, 즉 환전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전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와 관련됩니다. 이 성전세가 성인 남성 한 명당 반세겔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겔이란 그 통화 자체가 유대인들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로에서 만든 동전이었는데 당시 유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요즘 살려면은 이 뭐 세금을 내든 뭘 하든 파운드화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어디 슈퍼 가가지고 만 원짜리 내밀면 그거 안 받습니다. 파운드로 내야지. 예. 당시의 세겔화가 그 통용되던 화폐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데나리온이라는 통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바쳤습니다. 2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 단위가 데나리온으로 나옵니다. 왜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니까. 아니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리스의 통화였습니다. 그러니 정부에 세금을 내거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는 이 로마의 데나리온 아니면 그리스의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만큼은 반드시 이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이 전통적인 화폐를 고집했던 것이지요. 아니 사실 그 요즘 같은 시대에도 환전하기가 성가실 때가 있는데 뭐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데나리온 늘 사용하다가 뭐 1년에 한 번 내는 승전세를 위해서 뭐 세겔로 환전해야 되니까 그 환전상들이 그 죽치고 있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그 승전 입구였습니다. 게다가 그 환전 수수료는 그 얼마나 받아 먹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심과 애국심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막 상을 엎어버릴 만했지요. 지금 동전 나오지요? 예, 이게 그 반세겔입니다. 예,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동전은 거의 죽어가던 때입니다. 예, 이 지금 이거는 그 영국 박물관에 있는 반세겔인데 웬만한 아무 박물관 가면요, 좀 유명한 박물관 가면 이 반세겔짜리 동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만큼 그 많이 발견되는 유물인데 이게 그 한 순도 한 93% 나오는 은이에요. 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000년이 지나도 별로 안 상했죠. 그래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있는 박물관을 가면은 그 참 예쁘게 잘 보존된 그 이 반세겔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세겔이 1인 성인 남성이 당시 냈던 그 성전 앞에서 환전해 주던 그 동전이었습니다. 앞에는 그 신이에요. 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뒤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르죠. 그 데나리온은 누가 있었습니까? 시저가 있죠. 가이사. 예. 이 누가 있냐 했을 때 예수님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고 왜냐면 그때 사용하던 동전은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저가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동전을 사용하셨지만 이거는 이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아니어서 이미 죽어버린 그 승전세를 거둘 때만 사용하던 이 세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묻지요. 너희 선생님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보통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이 세금을 걷었는데 때가 임박해와도 유대인이 분명한 자들이 아직까지 세금 납부 안 하고 있으니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일행은 아마도 이 세겔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한국 사람들이지만 지금 그렇지 혹시 지갑에 만원짜리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 괜히 민망해가지고 갖고 있는 분 있어요? 혹시 뭐 부적같이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없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 돈 만원 없잖아요. 다 파운드 아닙니까? 저도 없습니다. 예. 그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방문할 때나 환전을 한다거나 해서 준비하지 평상시에 지갑에다가 그 만원짜리 1,000원짜리 왜 가지고 다닙니까? 이 베드로도 아마 없었습니다. 예, 그 없었던 게 확실하지. 있었으면 자기가 냈을 텐데. 평소에 예수님 일행의 재정 담당은 가룟유다였습니다. 아마 이 가룟유다에게 물었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테지요. 예,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당시 집에는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 성전세를 거들어 온 자에게 아무 군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으로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25절을 보면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 낸다 말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내신다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 성전세를 거들어 온 자들이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무시했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선생님은 꼭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전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양 이 비아냥조로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 막 자기가 화가 나고 대뜸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내실 거라 대답해버리고는 예수님께 갑니다. 이런 상황을 소위 그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지요. 자기가 먼저 조치해놓고 예수님께 아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셈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베드로의 생각을 묻지요. 25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묻습니다. 한마디로 왕실은 조세를 부과하는 입장이지 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적으로 여왕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90년대 영국 의회에서 크게 한번 다퉜던 적이 있죠. 이건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국 여왕은 하여튼 이 1992년부터는 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이거 뭐 강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럼 이그 말은 뭡니까? 곧 나는 면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땅의 논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논리는 26절에서 끝이 납니다. 실컷 이 논리적인 깨달음을 주시고선 27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는 당연히 세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서는 그러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지요. 나는 면세 대상인데 하시고선 그러나라고 하시니까 세금 내시겠다는 말이 나올 것 뻔합니다. 핵심은 세금을 내고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시겠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실족하지 않게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원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에서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스캔들 하면은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스캔들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꺼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마시기도 하셨고요. 안식일에 밀 까부리는 제자들을 두둔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가장 큰 스캔들은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인간의 손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인류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어찌 보면 그 아주 고의적으로 스캔들을 일으키곤 하셨습니다. 매번 스캔들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행실을 못마땅해하던 그 이를 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뭔가 분명히 꼬투리 잡고 싶은데 그렇지는 못하겠고 호시탐탐 귀에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웬일로 이런 스캔들을 피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캔들 자체의 문제보다 그 필요성을 따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일으키십니다. 함정 파놓고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함정 파놓고 저것들이 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죄를 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남들 다 보고 있는데 창녀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스캔들은 피하셨습니다. 이 세금과 같은 논쟁은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22장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도 마찬가지지요. 이 필요한 스캔들과 불필요한 스캔들을 판단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필요한 스캔들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주요 인물 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진 나오죠? 1955년에 백화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백인들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죠, 그죠? 한 60년, 6, 7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백인하고 흑인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당시에 이 법에 따르면은 버스의 자리가 모두 차면은 설령 흑인이 흑인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백인이 요구하면은 양보해줬어야 됐습니다. 이 아줌마죠, 이 로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습니다. 이 로자 할머니 거부합니다. 그 나중에 인터뷰 하는데요. 그때 대단한 용기가 있어가지고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서서 일하고 퇴근하던 길인데 자기 이제 흑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가 닫혀가지고 백인이 요구하니까 예의 바르게 거부합니다. 아, 내가 너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한테 자리 양보 못하겠다. 이 버스 기사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죠. 그래서 경찰에 체포합니다. 체포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으로 이어지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시작되는 거지요. 이 로자 팍스라는 연약한 여인 한 사람은 미국 사회에 스캔들을 일으키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주도로 1년이 넘는 투쟁 끝에 버스 안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는 흑인이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 위대한 평등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은 스캔들이 아니고서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죠. 그 평양 1907년에 이 평양에 있는 장대은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을 말합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죄에 대한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 꽉 찬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막 자기 죄를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훔쳤습니다. 누구 어떤 공금이 있었는데 공금을 내가 얼마 횡령했습니다. 누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캔들이죠. 그 내용 요즘 찌라시 같은 언론들이 받아 쓴다면 그만큼 그 재미있는 스캔들이 있겠습니까? 야, 저 장로 저거 완전히 도둑놈이네 저거. 야, 저 집사 저거 앞에서는 점잔 빼더니 뒤에서는 저 호박씩 까고 다녔네. 이런 비난으로 막 점철되지 않겠어요? 그 스캔들이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니 조국교회가 불붙듯이 부흥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했고요. 총구석 작은 교회에도 사람들이 몇백 명씩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교회만한 역사를 가진 그걸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스캔들 역시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사회가 잘 겪었지요. 이 사회의 적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각종 스캔들을 통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뭐 배신감과 또 안타까움 동시에 느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그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스캔들은 이 피해서는 안 될 스캔들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여러 감정들로 괴로울 수 있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그저 막 아무런 스캔들 없이 얻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온갖 스캔들을 감수해가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며 성취한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스캔들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고 말고의 문제.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뭐 굳이 낼 필요 없는 이 성전세를 갖다가 안 내고 버티겠다 해봐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괜한 오해나 덮어쓰기 딱 좋지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그 세금 내는 건 싫은가 보다. 오해받고. 예, 그러니 예수님이 불필요한 일에 시간이나 정력을 쏟기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학생 때 나갔던 교회에서 이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 은퇴하셨던 그 당시 고신의 그 총회장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셨고 부흥의 설교가 마치면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 날인지 이틀째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하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 전교인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전교인이라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2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그 이웃집 여인과 간통한 내용을 간증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엄청 냉랭했어요. 야, 그때를 회상하면은 제가 그 분위기가 아직도 그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게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싸합니다. 본인만 뜨거워요. 그것을 종교인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남자 여집사님이 제일 잘 알았거든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용서해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저 그때 얼마나 혼란스럽든지 저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할 줄도 몰랐고 그 여집사님이 했다는 용서가 진짜 어떤 용서인지 정리되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저기 용서를 해서 한 건지 더군다나 그 간증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 표정을 보니 막 당황하시가지고 막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야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노니 막 덤덤하신 표정이셨는데 교인들도 어수선해졌습니다. 이 불필요한 스캔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간증입니까 그게? 이제 와서 생각건데 그건 회개라기보다 쇼맨십이지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 자기 아내에게 확실히 뉘우쳤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아내한테 그 예의도 아니잖아요. 대신 교회 공동체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저도 그 뒤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아, 사실 그것 때문에 옮긴 건 아니에요. 굳이 그 이유 때문은 아니라 이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잠이 와가지고 옮겼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 설교 때 졸지 않는데 어찌나 온화하고 평안하신지 막 그 용안을 뵙기만 해도 제가 막 꾸벅꾸벅 이제 졸아 떨어져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겼어요. 요즘 교회가 그 수평 이동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저는 이 졸려서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관대합니다. 예, 제가 그 심정을 잘 알거든요. 아이 뭐 개 졸아봐야 깨운하지도 않고 목만 뻐근하게 아프고 이 회개도요. 성령이 이끄시는 고백으로 나와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 조작하려는 의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자기 빼고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 공감했던 것 같아요. 이 회개는 진정이 없다. 무언가 이 회개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결국 불필요한 스캔들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 명절 돼가지고 외갓집에 가면 늘 제사 지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좋고 이 친척분들이 따뜻한 분들이라 종교가 다른 일로 뭐 마찰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뭐절안 하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늘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 괴로운 거예요. 하, 먹어도 되나 싶고 부모님이 먹으니까 뭐 그냥 따라 먹으면 되겠다 싶다가도 왠지 찝찝하고 막뭐 코올리게 어린 애였지만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그 수준이었습니다. 그걸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께 물어보면은 알쏭달쏭 진짜 막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도 그 판단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제사상의 음식 안 먹는다 하는 것 불필요한 스캔들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도 아니고 거기서 뭐 믿는 사람이라 해봐야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알기 쉬운 예만 들어서 그렇지요. 사실 필요한 스캔들과 불필요한 스캔들을 구분하는 것 몹시 어렵습니다. 그 판단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은 몇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께 그 일제가 아주 고의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했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죠. 모든 노회가 그 신사 참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반대한 분들은 스캔들을 일으켰지요. 왜냐하면 반대한 분들은 소수인데 뭐 다수결로 뒤엎을 수가 없으니까. 노예의 뜻을 어떻게 뒤엎습니까? 주기철, 김선두, 뭐 이기철 이런 분들 아닙니까? 당시에 이런 목사님들 엄청난 비판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제 핍박만이 아니라 동료 목사들한테 그 비난을 받았어요. 누구만 목사냐? 누구만 유별나게 예수믿냐? 노예가 결의한 상황을 갖다가 너희들만 반대하냐고. 몇십 년 뒤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노예의 평가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그 보수신학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진보신학자들만큼 똑똑하다 할지 몰라도 이 진보신학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결기를 우리 민족 앞에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는 현 시대의 문제 앞에서 당장에 어떤 스캔들을 피해야 할지, 어떤 스캔들을 감수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기도로 나아가야지. 신자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스캔들은 굳이 감수할 필요 없이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어떤 스캔들은 피해서 안 되고 반드시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감내해야 될때 있고요. 오해도 받겠지만 참아내야 될때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스캔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담대히 감수해야겠지만 어떤 스캔들은 그저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 사회의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크든 작든 이런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르고 믿음의 분량 또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리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단순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합당하면 어떤 스캔들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소명에 합당치 않고 부수적인 것, 굳이 감내해야 될 필요가 없는 스캔들이라면 피했습니다. 거기다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명에 합당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일랜드가 낳은 이 위대한 작가 중에 제임스 조이스이지요. 더블린에 가면은 제임스 조이스 거리가 있습니다. 뭐 저도 말만 들었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율리시스라는 그 작품이 대표작 아닙니까? 지금 그이 소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율리시스가 출간된 당시에 이 영국은 세계 1차 대전을 겪은 후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아주 짓궂게 물었어요. 야, 당신 그 도대체 1차 세계대전 때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다른 여러 젊은이들이 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군수공장에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을 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 하는 비아냥이지요. 그때 이 제임스 조이스의 대답은 그 율리시스 소설보다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율리시스를 썼어. 기자 양반, 당신은 뭐 했어? 이 기자가 한방 먹어버린 거지요. 혹시 나옵니까 지금? 예, 그 이 제임스 조이스의 사진입니다. 거기다가 제임스 조이스의 한 그 명언을 붙여놓은 거지요. 아니 그 소설가가 전쟁 나면은 뭐 해야 됩니까? 펜 놓고 군인으로 직업을 전향해야 됩니까? 전쟁 나면 소설가 소설 써야지요. 전쟁 나면 애 엄마는 뭐 해야 됩니까? 어수선한 상황에 애 더 잘 챙겨 먹어야지요. 전쟁 나는 뭐 목사는 뭐 합니까 그럼? 한 손에 막 수류탄 들고 한 손에 막 총 들고 막 나가야 됩니까? 제가 군대에서 사격하면요, 20발 중에 최고 기록이 6발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 훈련소 가면은 12발 돼야 통과해서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제가 뭐 3차까지 시도했는데 12발이 안 나와요. 16발 나오고 통과 못했습니다. 그럼 자대 배치가 안 됩니다. 조교가 제 대신 쏴줬습니다. 조교가 제 총을 들고 대신 쏴줘서 이렇게 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이 국방부 비리죠, 그죠? 예, 국방부 비리를 제가 폭로하는 겁니다. 저는 뭐 한 번도 12발 쏴본 적이 없어요. 보통 2~3발 맞았어요. 20발 맞으면. 나머지 17발, 18발 어디 갔나 몰라요. 맨날 그렇게 사격하는 날은 제가 얼차를 받는 날이죠. 제가 총 들면 그 아군이 위험해집니다. 목사가 전쟁 나면 예배인도 해야죠. 선지자들이 했던 게 그 일 아닙니까? 전쟁 나도 기도에 인도해야죠. 찬송해야지. 전쟁터에서 사람들 불러서 예배해야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영국이 정부에서 공포했던 그 왕실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죠. 2차 대전 중에 Keep calm and carry on. 네 할 일 해라. 전쟁 났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Carry on. 제임스 조이스의 저 발언 당시 영국 언론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 얼마나 또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 아일랜드, 저 아이리시 저거 애국심도 없는 놈이라든지 정신 나간 작자라든지 이 신문에서는 인세인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저거 미친놈이다. 막 악담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너는 그 평생 소설이나 쓰다가 그럼 돼져라. 아니 그럼 소설가가 소설 쓰다 돼져야지. 뭐 다른 일로 돼지면 됩니까? 율리시스라는 작품의 1차 대전에 대한 언급은 막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그러니 저거는 시대 정신도 없는 작가라는 놈.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저 율리시스라는 작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런 인류의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발언만큼 자신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소설가로서 자기의 사명감이 확고하지 못하면 저런 발언 못합니다. 남들 눈치나 보지요. 1차 대전 때 뭐 했습니까? 아, 뭐 소설도 썼지만 뭐 젊은이들 그 전쟁 나간 젊은이들 후원도 하려고 했고요. 뭐 이래 저런 말이 길어집니다. 혀가 길어져요. 눈치껏 총 들었다가 펜 들었다가 여기 휩쓸려갔다가 저기 휩쓸려갔다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런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저런 대답할 수 있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뭐 목사님 뭐 어제 한국에서 뭐 귀빈들 오신다고 뭐 환영하는 자리에 있는데 안 오시고 뭐 하셨어요? 저도 좀 무덤덤하게 한번 대답해보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 제임스 조이스처럼 영어로 해야 됩니까? I wrote sermon. 목사님 우리 동네 홍수 났는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I wrote sermon. 한 방 먹여줘야죠. 그리고 What did you do? 너는 뭐 했습니까? 나는 내 할 일 하고 있었는데 너는 네 할 일 하고 있었습니까? 너는 네 할 일 안 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진 않았습니까? 전쟁 나면 막 전쟁 났다고 막 기웃거리고 막 불 나면 불궁을 한다 기웃거리고 잔치하면 잔치집 막 기웃거리고 다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저마다의 사명을 붙들 때 원칙이 서게 됩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이 스캔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워집니다. 내가 스캔들을 일으켜야 될 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이 세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은 이 처음 잡는 고기 입에 그 입을 열어보면은 그 속에 한 세계가 있을 것이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는 아예 그 기록을 안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낚시를 하러 갔는지 예수님 말에 순종했어. 그래서 갔더니 그 물고기 입에 진짜 동전이 있었는지 이거 아예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딱 그칩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를 예수님의 유머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농담하듯이 실실 웃으면서 한 말이라는 거지요. 야 하나님 아들인 나한테 우리 집 세금을 받으러 와.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물고기 그 입 안에 있을 거다. 이런 막 우스갯소리 정도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마지막 구절을 예수님이 행하신 실제 기적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이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는 그 마태가 기록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르침이지요. 즉 20절을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산을 갖다가 명해서 저 산으로 옮겼을 것이라 추측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진짜로 이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물고기 입 안에서 은 한 세길이 나왔는지 아닌지는 그 사실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닙니다. 뭐 중요하지도 않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리 병자 이 창녀와 식사를 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등 가는 곳곳마다 이 스캔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스캔들을 피하셨습니다. 불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적은 십자가였고 그 모든 가르침은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성전세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저 논란만을 부추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낚시해서 물고기나 한 마리 한번 잡아봐라는 식으로 일을 매듭지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스캔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스캔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원리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원칙 한 가지는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고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말합니다. 전쟁이 나든지 불 가운데 처하든 물 가운데 처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원칙 삼아서 이 삶의 여러 스캔들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캔들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스캔들, 필요하지 않는 스캔들 구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사명 붙들고 이러한 일들을 판단하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늘 굳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스캔들들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데 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 써야 할 때에 힘 쓰지 않는 게으른 종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